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그 어른 성경학교 이제 마지막 그 타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번 기간에는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날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은요, 1장 6절로 7절, 이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예.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심각한 이단 그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참그 성경을 그냥 읽고 가면은 아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또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또 제가 이 성경을 막뭐 어렵게 이야기 이 해도 한다 해도 남는 게 없으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 시간에 한 포인트 정도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면 좀 편하시겠죠? 너무나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오히려 다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도 딱 마음에 이렇게 남게 한다 이런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이기도 하고요. 기초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의 다름질, 경주를 잘 했었는데 오래지 않아서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단 사상.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겼고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하면서 두 가지 면을 특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두 가지 공격이,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그 신앙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초. 그러니까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사단이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면, 보면, 그, 바울의 사도직인데, 이 당시에, 그, 사도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 대부분이 기록이 됐거든요. 사실 신약 교리서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긴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도 불신이 생길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초대교회의 많은 교리서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도덕적인 범죄들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위협이 복음에 대한 불신과 그 다음에 사도직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이 아주 특이한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여러분 이 다른 서신서하고 좀 1장 1절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것을 1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1절부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단이 공격해 놓고 심어놓은 독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법정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이제 양쪽 간에 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막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양쪽에서 증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서적인 서류나 이런 물적 증거도 있지만 또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 결정적인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냐면 그 증인의 약점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전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기 뭐 전에 사기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한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신뢰도도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바울의 사도직을 뒤흔든 게 아니고 바로 그 바울이 증거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한 복음과 신약 교리의 모든 교리들을 뒤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법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은 그 초대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 또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은 초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됐습니다. 기초. 그러니까 이 사도직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이 대부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고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사도직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나도 사도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사도는 초대교회 때, 예, 그때 교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그 다음에 성경말씀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그 역할로 사도직을 수행을 했던 것이고, 그 후에 뭐 속사도니 신사도니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적인 그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들 중에 자기가 이제 신사도다 해가지고 사도가 그렇게 또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역 교회에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들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아닙니다. 예. 목사요, 교사지, 이 초대교회 때의 사도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단이 공격했던 두 가지 중에 복음에 관한 내용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부터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도직에 관한 부분을 조금 나누고 서로 첫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의 이 공격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도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11장 3절로 5절을 보면요. 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구나 한 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공격이 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직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는 걸 어디 가면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가장 으뜸 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왜냐하면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자기가 삼층천에 다녀온 내용, 그건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위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거서를 다시 너희에게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런 공격들이 우리에게라고 없겠습니까? 예, 동일한 공격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이 기초를 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가 약한 집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예, 기초가 약한 집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두 집의 차이가 뭡니까?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 하는 차이죠. 아니, 모래 위에 집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 집을 지탱해 줄 힘이 없지요, 모래에는. 이 건축 일을 이렇게 보면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이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젊었을 때 이 관리를 잘못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엄청 후회합니다. 치과에 쫓아다니면서, 그죠? 그, 특히 이가 충치 먹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잇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풍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좋아도 이를 잡아주는 잇몸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 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음식을 씹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 때에 어떤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공격은 기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시편 11편 1절로 3절을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잇몸이 무너지면 무엇을 먹을 수 있으리요? 이거는 똑같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런 구원의 의심이 왔다.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하기 힘들죠? 성경에 대한 의심이 왔다. 그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공격, 기초의 중요성, 이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논해도 결코 그 과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주일 오전 말씀 전할 때 바벨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본 금신상, 그 신상에서 머리가 되는 부분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시작점이 되고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인정받는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치리했던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있던 유대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에레미야는 뭘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은 나중에 멸망한다. 그리고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오래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졌죠? 메대 바사 제국에 의해서인가 졌죠? 아, 페르시아 제국? 예, 네, 바사 제국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만 나오는 내용이 되냐면 성경에만 기록된 내용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그 유럽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적인 나라일 뿐이다.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황폐한 곳이 돼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 들짐승들이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서에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안 살고 증거가 없으니까 실제 있었던 나라라고 인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유럽 사람들이 또 콧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전에 그 굉장히 발전했던 동양의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여러분이 EBS 다큐에 보면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프로가 나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1899년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독일 고고학자가, 1899년 꽤 그래도 근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독일 고고학자가 그 이라크, 아마 제가 이라크로 알고 있는데 이라크까지 들어가서 이란입니까? 이라크입니까? 헷갈린다. 거기 들어가서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데려다가 그 사막을 파헤쳤는데 20m 아래까지 파헤쳤어요. 20m라면 굉장히 깊은 그 거리잖아요. 지하 20m를 파헤쳐서 바벨론의 유물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 발견한 게 아니고 성벽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글자가 새겨진 그 유물들, 엄청난 유물들을 발굴을 해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나라다. 이게 지금은 뭐 추정이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가 됐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런데도 이 놀라운 이 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지하 20m 아래로 내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무너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나오죠. 그죠? 영원한 나라. 그런 다니엘의 꿈에서 바벨론 왕의 꿈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찼더라. 이게 마지막 때 있게 되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왜 영원합니까? 그 기초가 주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기초라는 건 어떨수록 좋으냐면 안 변할수록 좋은 겁니다. 안 흔들리고 안 변해야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기초가 되는 거고 흔들려버리고 변해버리면 그건 좋은 기초가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기초와 연결되어 있는 개인이나 국가는 삶이 든든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걸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 속에 변치 않는 기초가, 영원히 변치 않는 기초가 만나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에 평소에는 괜찮은 듯 보여도 어떤 문제가 닥쳐고 비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원히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흔들리니까 불안하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계속 바닥이 흔들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진 겪어보셨어요? 저는 지진을 딱 한 번 겪어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가 약간 흔들거리더라고. 느껴지도록.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지진이 나면 사람이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대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니까.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은 이유가 뭐냐. 우울증의 기본적인 증세가 불안이잖아요. 불안, 두려움, 초조. 왜 그런 게 옵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기초를 만나서 거기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게 사람의 그 뭐를 이렇게 둔하게 만들어주는 그 약은 근본 치료제가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마음에 와서 마음을 잡아줄 때 그때 진정으로 그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 변동되고 요동하는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야말로 영혼이 변치 않는 기초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높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수록 이 지하에 흔들리지 않는 그 안반이 있으면 좋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앙카를 박고 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런 기초 없이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그 규모의 국가였고 제국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뭐였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도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시대 이후의 시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단의 공격은 근본적으로 기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우리가 이런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 성경을 이렇게 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100% 믿었습니다. 없음 그런 게 있어도 별로 저는 신경 안 쓰고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와서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보존해서 전달해 주신 무오한 그 성경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저랑 또 교제하던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어떻게 무오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 번역본을 참고해야 해서 거기서 발음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 세상에 그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누가 그것을 밝혀낼 겁니까? 그죠? 그리고 그 오류가 있는 몇 가지 성경을 조합해서 내가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류가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을 때 우리가 이 든든한 기초가 마음에 세워진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에 그런 성경은 없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를 흔드는 공격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성경은 없다. 그래서 계속 믿는다면서 성경을 불신하고 공격하는 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잡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우리 마음의 기초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해나가는 그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